예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8장 37절에 나옵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3년 반 동안 봉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편인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진리의 적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상 봉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성전에서 몇 차례 열띤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흥미진진한 사건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두 장에는 예수의 용기, 가르치는 탁월한 기술, 철저히 증거하면서 보여주신 끈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연구할 때 우린 예수의 훌륭한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이 일은 기원 33년 니산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제사장들은 자기네 사업을 방해한 예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예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부터 낭독을 들어보시죠.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모르겠소.
모르겠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첫째 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세금 징수원들과 매춘부들이 여러분보다 앞서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여러분에게 왔으나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징수원들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본 후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비유도 들어보십시오. 어떤 밭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작자들에게 세놓고 외국에 갔습니다. 포도철이 돌아오자 그는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경작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작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경작자들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 경작자들은 자기들끼리 저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경작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을 가차없이 멸하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경작자들에게 포도원을 세놓을 것이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주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났으며 우리 눈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입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 그분이 자기들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무리가 그분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23절에서 적들은 예수께 따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들은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성전, 영감받은 진리의 말씀에 심각한 불경을 나타낸 것이죠.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응수하셨는데 질문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이고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게 하셨죠. 그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그들을 불순종하는 아들에 빗대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을 여호와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경작자들에 비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소출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심결에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격분했고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묘한 방법을 써서 예수를 말씀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가서 그분이 하는 말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의했다.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며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환심을 사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이여, 왜 나를 시험합니까? 인두세로 내는 주화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그분에게 가져오자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며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손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어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되었고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분은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느님이십니다.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먼저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이 두 집단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지만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같았죠. 우선 아첨하는 말을 한 뒤에 그들은 아주 민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예수께서 바쳐도 된다고 하셨다면 군중은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로마에 당하는 불공정한 일들을 그분이 용인하신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에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분은 즉각 선동죄로 체포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화를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수법을 사용한 답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의 평판에 먹칠을 하려고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부활을 믿는 건 어리석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펴시는데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느님이었다고 하시지 않고 그들의 하느님이다라고 하셨죠. 오래전에 죽은 족장들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므로 충실한 종들을 부활시킬 목적을 꼭 이루실 것임을 알리신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진실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경험할 하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정말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힘을 합쳐 예수를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 한 명이 간단하지만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 시대의 이 질문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의 대답에서 그분의 평판에 먹칠할 만한 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낭독은 22장 34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무리지어 몰려왔다. 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둘째 계명은 이러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와 예언서의 바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 그를 주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처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그분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분에게 감히 더 묻는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참 숭배의 본질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율법은 600여 개나 되는 법과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두 계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율법 전체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죠. 그분은 명백한 진리로 인간 전통과 무의미한 논쟁을 타파하셨습니다. 역으로 이번엔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왜 다윗은 시편에서 그를 내 주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었죠. 이 질문으로 적들은 영적인 무지가 탄로났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게 드러나자 그들은 더는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용기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믿음을 키우려면 기도로 성령을 청하고 하느님의 종들이 용기를 보인 성서 기록을 묵상하고 집회나 대회에서 배우는 점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강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기초로 튼튼해지는 거죠. 증거할 때 예수를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은 가르치는 탁월한 기술을 본받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예수를 본받아 질문과 비유와 실물 교수법을 사용하고 기록된 말씀을 잘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추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본받으려면 끈기 있게 철저히 증거해야 합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거부한 사람도 나중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영감받은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전하신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은 나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무지 가운데 있지 않았으며 회개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난관을 겪을 때 예수를 본받아 진리를 철저히 증거하겠다고 결심하도록 하십시오.